이사야서 58장 9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이사야서 58장의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 때 소개하는 우리 폴 트루니에 박사라는 분이 있죠. 기독교 정신과 의사신데 인격 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많이 알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기독교에 관련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얇은 책 중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짧은 그 인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제가 가정으로 또 바꾸는 부분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의 성공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능성이 피차의 성장 배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가정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시앙 보베 박사의 말대로 가정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이란 처음부터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애써 성취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가정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는 말이 참 저에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가정이 그러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서는 그 두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가정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한순간도 쉼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없죠. 예수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박을 푸는 그런 그 우리의 삶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잘 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상대에게 메고 있는 그 결박 본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찾고 또 실행하셨다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설교의 진짜 의도입니다. 정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안하다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서로 올감했던 그 결박을 쉽게 풀어주는지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가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은 제3자가 이렇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을 내가 가서 수습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멍에 씌우지 말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허망한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내가 그러한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멍에라는 것은 뭐죠? 멍에를 씌운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말로나 아니면은 뭐 협박으로나 아니면은 뭐 재물로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나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은 것, 그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쪽 아닙니다.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도 아닙니다. 저기 그 손가락질 하는 거 하여튼 비판과 판단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짓이죠. 어떻게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옳은 거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판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판단이 들어오면 그 판단의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판단 속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좋아, 나빠, 이거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은 예뻐, 미워, 아니면은 뭐 세련됐어, 촌스러워, 아니면은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게 다 지금 누구의 기준에서 하는 말이죠? 나의 기준에서 하는 말이죠. 나의 기준에서는 순간적으로 또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는 늘상 앞서게 되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손해가 되는 사람일까? 그런 거 항상 생각하죠. 항상 그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단.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판단을 멈춰야 되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판단하지 않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아니면 상황이 닥칠 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당연히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다 싫다 그런 내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당신의 장점과 은사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단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습 참 좋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멈춰진 상태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판단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나 판단하는데 우리가 습관화, 아주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과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의 회로를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결국 우리가 뭐 허망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뭐 썰렁한 뭐 아재 개그? 뭐 그런 겁니까? 싱거운 농담이 허망한 말일까요? 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의 이름은 최저임금 뭐 그렇게 한다든지 사람을 모두 다 일으켜 세우는 숫자는 다섯이라든지 뭐 웃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썰렁한 이게 썰렁한 말이 아니라 허망한 말이 아니고요.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이게 속아서 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말 우리 참 많이 하곤 하죠. 내가 맨날 그렇지. 맨날 안 그렇거든요. 근데 맨날 그렇다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자기가 보기에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제대로 하는 거 많거든요. 또 사랑받으셨으면 받으려면 멀었어. 멀지 않았거든요. 자기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 정말 허망한 말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버리면은 그건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그의 이야기를 말을 뱉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정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멈출 수 있다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또 허망한 말 이것을 멈출 수 있다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부베라는 사람이 결혼은 가정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고 한 것이 잘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멈추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이 한 구절을 더 보셔야 되는데요.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제 이런 또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런 말은 들어서 잘 알죠.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또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말인데 실제로 내가 이 일을 어제, 그제, 지난 3일 동안이라도 얼마나 실행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자신 있게 나는 그래도 난 매일 한 번씩은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지극히 드물걸요. 이게 우리가 들리는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줄인 자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문자 그대로 배고픈 사람을 얘기하고요. 심정이 동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마음이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벌써 내가 실행에 옮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내어준 것을 말해요. 저는 성경에서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움직였는데 이미 내 몸은 실행을 했다라는 그 이론론적인 해석을 한 그런 어떤 그 성경의 말씀들. 그거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마음이 동했으면 벌써 행한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괴로워하는 자는 여기서 학대와 또 고통을 당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때 당시 이름이 사례였죠. 사례가 하갈, 여종 하갈을 막 핍박하고 압제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대하죠. 그때 이제 하갈은 괴로움을 당한 자, 괴로워하는 자예요. 또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권세에 눌려서 노역을 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하는 자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보면은 항상 가족들 모두가 다 최상의 상태일 수는 없죠. 가끔 보면은 우리가 뭐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줄여서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게 방황이 되고 번민하고 그리고 참 허튼하고 그래서 참 많이 아파하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그래서 하여튼 내면에 굉장히 그 억울함과 분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외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의 경우가 일어날 때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끼리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더 뭐 과격하게, 거칠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물론 뭐 가족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지적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더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을까? 해소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나의 희생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잘 필요로 알고 그것을 해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경제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더 먼저 원하시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된다라는 말은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하나님이 훨씬 더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성취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교회에 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 관계성이 향상되어야 되고 친밀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늘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바로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참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상대의 결핍과 고통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비록 미약하지만 내 희생을 감수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실행이 일어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또 내 뼈가 견고하게 된다. 말하자면은 내 몸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인데요. 강건해진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내가 경제적으로 또는 뭐 도덕적으로 능력이 좋아져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참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내 뼈가 견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본 구절과 함께 묶어서 멍에를 씌우는 일, 또 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어떻게 멈추며, 또 주는 자, 줄인 자를 어떻게 또 채워주며, 또 괴로워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은 너무나 큰 질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 삶의 부분적인 개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 그래요, 뭐 그거 뭐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씩 해도 그것이 다 도마뱀 이렇게 꼬리 끊어지듯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쪼가리처럼 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그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어떤 참된 정체성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물된 동산과도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비유의 그림이니까, 물된 동산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겠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드셨는데,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물된 동산으로서 서로 통하고, 그리고 서로 순환하고, 뭘 주면은 받고 또 주면 받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것과도, 어떠한 사람과도, 어떠한 상황과도 잘 교류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나의 삶, 나의 존재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림에 비유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9절, 10절 또 그 이전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내가 물된 동산과도 같이 땅 밑에서는 어떤 식물과도 그 양분과 수분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흡수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땅 위에서는 각각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또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과 조건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늘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든 동상과 같이 되려는 그 소망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책을 좀 소개하면서 좀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아주 좋은 책을 두 권을 소개를 받았어요. 김용태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김용태 교수님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가짜 감정이라는 제목의 책과 또 중년의 배신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참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아 정말 나의 현실 또 우리의 이 현대의 현실 그 사람에 관한 또 특별히 중년 남자들에 관한 그런 현실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중년의 시기를 지나다 보면은 여태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냥 황량한 벌판이고요. 그리고 참 마음이 이렇게 헛뜻하려고 산 게 아닌데 괜히 이렇게 허망해지고 그리고 내가 잡았던 것들이 다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그 위기의 의식이 들어오게 되죠. 그 위기의 의식 속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보호하고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자신의 실제 모습과 잘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거쳐가야 할 과정이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제목이 풍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가짜 감정. 가짜 감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싶으시면 책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 그냥 이야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라온 그 과거 그리고 배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부모 같은 어떤 양육자의 양육을 받죠. 그 양육의 대부분의 내용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어린아이일 때 도덕성이 바르게 길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죠. 사람에게 지식이 바른 지식이 잘 체계화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정돈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처럼 또 더군다나 학구열이 높으면은 그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뭐 나쁠 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오래 해서 나쁠 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가방끈 긴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게 되면 고도의 기능적인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걸 수행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나만 도태된다고 느낀 게 아니라 사회가 아예 제껴버리니까 이 기능적인 어떤 그 자기의 은사와 그리고 능력을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도덕도 배우고 또 지식도 배우고 그리고 기능과 능력도 다 배우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 들여다보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질 못합니다. 분명히 화가 났어요. 표정이 말해주고 있고 목소리가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화난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만 화난 걸 몰라요. 나 화 안 났대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아예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내가 화 안 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 훨씬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났다고 말을 못하고 두려워도 두렵다고 말 못하고 부끄러워도 부끄럽다라고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운 것이 또 부끄러운 것이 나의 실제 상태가 아니냐. 실제죠. 실제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내가 나도 모르게 느끼는 모순이 있죠. 또 이 모순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래서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돌 뿐이죠. 자기 생각이 마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겉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아요. 이렇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이런 목사. 정말 우리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끊어진 채로 삽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마음이라면 그러면 들어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건 또 사라집니다. 그럼 나의 마음은 또 사라져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이미 내게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어떻게 형성된 마음이 있고 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있고 그 굉장히 변화가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에 우리가 정직하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대로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이 문화 속에서는 특별히 남자는 그러면 안 돼라는 그런 잘못된 교육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릴 때 굉장히 저에 대해서 거슬르고 또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동감이 안 될 분들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 못해서 뭐 이렇게 뭐 저를 주장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감정이 뭐 마음이 뭐 밥 먹여주냐, 뭐 감정이 뭐 우리 자녀를 성공하게 하냐, 21세기에 웬 마음 타령이고 감정 타령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감정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먹여줍니다. 감정이 우리가 외적으로 이루는 어떤 성공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왔으니까 감정과 마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빠져 있고 결격 사유처럼 우리의 약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성공과 업적을 남겨도요,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느끼고 표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영원한 보이가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거리겠죠. 결코 성숙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년의 위기에 왜 모든 것이 다 물새 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허망함을 느끼는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충실하지 못해서요. 그러면 자기 감정과 마음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멍에와 멍에 씌우는 일과 손가락질하는 일과 그리고 또 허망한 말 하는 것이 이거 나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거로구나. 이런 것은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게서 살아난 어떤 제2의 어떤 그 축복의 본성이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온 것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하는 그러한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또 솔직하기 때문에 금방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깔끔해지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주린 자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내가 어떤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어디서 일부러 가져다가 길러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잘 들여다보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터미네이터 2 영화를 보면은 그 터미네이터가 그 이상한 그 액체이면서도 고체인 그 재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총을 딱 쏘면은 구멍이 뻥 나요. 그런데 갑자기 싹 이거 새 살이 아니라 그 새 재료가 돋아나가지고 원래 그 상태로 딱 다시 메꿔져요. 우리가 이 내면에 쿠션이 생긴다, 탄력이 생긴다라는 말은 누가 이렇게 푹 찔러도 이게 찔르면 빵 하고 터져가지고 와락 이러지를 않고 그냥 찔렸다 그렇다가 언젠간 놔주겠지 딱 놓으면은 자기 원래 상태로 쑥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물론 100이면 100번 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저도 지금 100번 그런다는 것은 뭐 상상도 안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00번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있겠죠.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게 오는 그 축복의 진가, 그 축복의 힘, 내가 뭔가 큰 걸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여기에서 바로 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과의 통함, 내 주변의 상황과의 통함, 소통이 일어나죠. 내가 이제는 꺼리낌 없이 나의 감정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거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거 참 그거 두려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라면 이런 물된 동산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상대 가족에 대해서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주시기 바라요. 가정이 그러한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교회도 당연히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 우리 사회가 또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사회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 지역사회끼리 싸우지 않고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심정과 너의 심정을 포개자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때 제가 지금 읽어드릴 시편 139편의 말씀, 말씀을 한번 꼭 새기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나도 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누구에게 허망한 말을 했는지 손가락질을 했는지 멍에를 씌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이 간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찰에 큰 조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과 또 상황에 대해서는 능력 있고 또 민첩하게 대처를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또 정말 물된 동상과도 같은 그런 소망의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물된 동산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기에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이제 복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잘 극복이 되고 또 변화가 되고 또 성숙하여지는 그런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의 소망의 참 내용으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